자, 목요일 새벽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자, 22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내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새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덕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긴 말씀을 읽었는데 엘리의 가문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제 굴러떨어지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그 부분을 기록하면서 또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 가문은 이렇게 망하고 사무엘은 흥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전체에 엘리 가문 자체가 오히려 큰 재앙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짧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자, 회막문에서 행한 그 수종두는 여인을 건드렸다라는 요 부분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제사장이 결혼을 했는데 외간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식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그 고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살 갈고를 챙겨가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고기를 뺏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을 건드렸다, 이 말은 그냥 난잡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그 가나안 종교는 여자와 남자 사제가 거의 동등하게 자기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가나안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럼 신전에서 뭘 하느냐? 가나안 종교는 신전 여자가 장기를 합니다. 신전 장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장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블레셋 사람의 신, 뭐 다곤신이다 그러면 다곤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남자가 가면 여자 사제와 관계를 하고 여자가 가면 남자 사제와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게 그들의 일종의 기도예요. 우리 좀 이해가 잘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당시 문화는 그랬습니다. 뭐 이것도 뭐 거의 3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종교의 영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그래 하는데 뭐 제사장도 불법을 하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별로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읽어보면 성전 마당에 앞에 번제단 옆에다가 우상을 세워놨다니까요. 그리고 성전 뒷마당 쪽에는 단무술을 위해 애국한 여인들의 움막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기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회막문이라는 것은 성소를 뜻하거든요. 그 안에서 가나안 종교에서 하듯이 이 짓을 한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가 그들의 신앙이 정말 무섭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그 말을 이제 엘리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들었다. 이러면서 꾸짖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24절에 갑자기 말투가 바뀌죠. 내 아들아, 그리 하지 말라.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 하지 말라 하면서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가 결정타예요. 소문이야, 소문. 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소문에 모르게 너희들이 나쁜 짓 했다며. 그럼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 소문이야, 소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문이야, 소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네가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러고 돼 있어요. 엘리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의 그 자기 아들들이 한 일들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 그리하지 말라. 너희가 너 여호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근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소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살짝 감싸면서 자식들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안 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아버지 말 자체에 반응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26절 아까 읽었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그러니까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그다음에 사무엘은 자라가요. 이게 시대가 엄청난 시대가 이렇게 바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27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즉 선지자가 와서 엘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엘리 집안,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전통이 하나님께서 정말 옛날부터 너희들을 택하여 복을 주지 않으셨느냐. 어떤 복이냐? 28절에 나오잖아요. 제사장을 택한 것도 복이고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한 것.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화제를 준다 이 말은 자,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물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져오는 모든 예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어디로 가요? 다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이게 특권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특권을 특별히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왜 밟았다고 할까요? 그 아들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 29절에 너희는 이 말은요 엘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거예요? 아들들보다 좀덜 했을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이 너희들의 말은 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문이 안 좋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알고 있으면서도 아들에게 소문이 안 좋다. 조심해라. 이 정도로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합니다. 자, 살찌게 한다 이 표현도 이것도 참 기분 나쁘냐 이거. 왜냐하면 끝에 가면요 엘리가 죽을 때에 그가 비둔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뚱뚱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먹었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료 수준과 그 사람들의 체격과 그들의 경제 수준을 생각해 봅니다.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기억나잖아요. 못살때 경제 수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 살찐 사람 많았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성인병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 이 옛날에 살이 쪘다 이 말은요 얼마나 탐욕스러우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탐욕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놓고 완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취소한다. 완전히 취소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어주세요라고 해서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일방적이잖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러면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받은 사람은요, 그 언약에 자기가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받아요. 근데 지금 엘리 가문은 마지막에 완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의 의무에 소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소.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경멸하겠다라는 무서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1절 이후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자, 노인이 없다는 말이 32절에 또 노인이 없을 것이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33절에 가면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 같은 말이에요. 영어성경에 보면 같은 말이야. 그냥 늙은 나이에 이르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다 죽어버리니까 노인이 없어. 다 그냥 다 이제 젊어서 다 죽어버려.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왜 노인이 왜 젊은 사람이 이게 그 계속해서 일찍 죽느냐?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두 번째는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다. 자, 이것은 다른 번역에는요, 이스라엘에게 내린 복을 너희들은 시기의 눈으로 바라만 볼 것이다.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처소에는 환난만 있어. 이게 다른 번역에는 그걸 시기의 눈으로 그걸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 제사장으로서 특권을 자기 손으로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죽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복을 빼앗긴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계속 복이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33절 좀 더 설명하면 내 자녀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사람이 네 명이란 말이 아니고 너의 사람이 너의 눈을 세장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라. 이거 이제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번역에 보면 영어로 보면 너의 후손 가운데 하나만 남겨서 나의 제단일, 하나님의 제단일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마저도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안에 있는 환란을 계속 보게 될 것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덕이를 위하여 거기에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의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엘리 후손들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성직을 구걸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제사장직이라도 하면 그래도 고기 한 덩이니 빵 한 조각 받아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걸 구걸하게 되는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표징이 된다는 말은 바로 31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증명하는 일이 바로 네 두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 날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뒤에 가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궤를 빼앗겨요. 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죽고 전령이 달려가지고 시로에 가가지고 이야기해줘요. 전쟁이 쳤습니다. 전령이 달려왔을 때에 그때 비느하스가 물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묻느냐? 자기 아들이 죽으면, 두 아들들이 죽으면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한 이 일이 정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자, 그것도 또 이제 주말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계산해 보면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이 집안이 사무엘 앞에 사사를 했잖아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한 40년 정도를 사사를 해요. 근데 40년을 완전히 말아먹었어. 이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이제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은 뭐 엘리 제사장, 엘리 가문처럼 되지 말자. 그런 기도 제목은 너무 부정적인 것 같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에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나 자신도, 또 우리 친구들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실 제가 저도 어릴 때부터 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요즘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너무 바쁘니까 또 어려움이 많으니까 솔직히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또 기도 열심히 한다는 분들도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 잘 안 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생각도 잘 안 나요.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하고 어떤 사람은 뭐 새벽기도 오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쁘다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세우실지, 무엇을 하실지 잘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재수 철거 업체도 알아보고 있고 또 이번 주간 또 하여튼 빨리 예배 처소도 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제일 급하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